국민통일방송 기획특집 20부작 장마당 성공시대
안녕하십니까. 장마당 성공시대의 김정호입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는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했습니다. 시장경제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면 흔히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수요와 공급이라고 말하지만 장마당은 어떨까요? 장마당이 어느 정도 시장경제 체제를 보이고 있다지만 아직까지는 북한 당국의 개입이 시장의 완전한 자율성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장마당의 보이지 않는 손은 수요와 공급뿐 아니라 북한 당국의 개입 그리고 뇌물로 인한 어떤 기형적인 형태가 아닐까 싶네요. 북한 인민들의 장사에 찬물을 끼얹고 장마당의 시장화 발달을 방해하는 북한의 보이지 않는 손은 영원히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자, 강미진과 함께 보는 장마당 시간입니다. 정당한 가격으로 값이 매겨지고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시장의 제대로 된 모습이라면 뇌물을 주고 거래하는 것은 시장의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장마당에선 단속원에게 뇌물을 주고 거래하는 모습이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고 합니다. 오늘도 데일리 NK 강미진 기자와 말씀 나눠봅니다. 강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 뭐 오늘은 말하기가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하지만 뭐 이걸 빼놓고 네. 말할 수는 없는 그런 그렇지.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는데요. 뇌물. 네, 아름답지 못한 일이죠.
그렇죠.
네, 자, 이 뇌물이 북한 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 뭐 북한은 뇌물 사회라고 해도 이제 그 과언이 아닌데요.
네.
사실 뇌물이라는 거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주는 걸로 이제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직급이 올라갈수록 고가여야 된다는 네, 아, 그런 네, 또 그렇군요. 인식도 있고요.
뇌물의 단위가 다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직장에서 주는 오가는 뇌물하고 네. 이제 군 간부한테 준다? 뭐 아무튼 네. 도당 간부한테 준다는 그런 뇌물은 이제 차원이 다른 거죠. 이제 뭐 뇌물은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되는데 저는 이제 여맹 일을 좀 해봐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네.
여맹 위원장을 하면서 어떠한 이제 여맹원이 어디 나 네. 이번 달 생활총합 못 참가하고 사회동원 못 참가하고 행물은 행사 못 참가하고 어디 장사를 가야 되는데
네.
미안하니까 집에 뇌물을 들고 오는 겁니다.
어허.
그러면 그거 저는 당연한 줄 알아요. 그건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냥 이게 불법이나 네. 그게 아니고 이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뇌물을 그냥 당연한 거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면 봐주나요? 뭐 참가 못해도?
봐주죠.
네.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뭐 북한의 주민들 사이에서 네. 오고 가는 이런 뇌물 이야기는 같아요. 어디를 가는데 여행 증명서를 떼려고 해도 뇌물이 있으면 빨리 나오고.
예.
뭐 그냥 찾아가서 맨 입으로 말하기보다 뭐 진짜 담배 한 갑이라도 들고 가면
예.
용서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사실 북한의 뇌물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이게 부끄러운 면인데 사실은
그렇죠.
저도 그 생각하면 옛날 생각이 나요.
네.
남한도 그런 뇌물이 정말 성행했었어요. 아. 학부모들이 학교 갈 때는
네.
늘 뭔가를 들고 갔어야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선생님한테 성의로 뭘 들고 가고
네.
이제 그러는데 아름다운 일이었죠. 이게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그걸 요구하기 시작했고
그...
소위 와이로라고 하는 거.
와이로 북한 말이에요.
아, 똑같은 말을
씁니까? 네, 와이로. 와이로 주고 왔냐 이렇게. 와.
예. 나중에 의무가 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오라 그러면 이제 다들 뭘... 아유 또 오라 그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동사무소, 남한에 이제 동사무소라고
네.
합니다. 북한은 뭐라 그러는지
동사무소예요.
모르겠어요. 그래요?
북한도, 네.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 하나 띄는데도 뒷돈을 줘야 했어요. 안 그러면요, 며칠을 기다려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정도로 부패해 있었지요. 이 공무원들이라고 네. 하는 사람들이. 네.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차츰차츰 이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만은 남한이 그 외환 위기라고 하는 걸 네. 겪거든요. 98년에 네. 그러면서 뭐 나라가 한번 왕창 이제 망하게 되는데 네. 그때 공무원들도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확히 어떤 계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이 일반 기업한테서 교육을 받기 시작해요. 그때 교육이 뭐냐면 국민들은 당신들의 고객입니다 이거였어요.
네.
그래서 거죠. 네, 공무원들이 친절 교육을 받기 시작했고 그 이전에 공무원들은 정말 거만했거든요.
아, 같았겠네.
뭐 누가 와도 뭐 번쩍만쩍하고 막 이랬는데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일반 회사원들 또는 백화점의 네. 직원들이 손님을 대하듯이 공무원들이 국민을 대하기 시작했어요. 굉장한 변화가 일어났던 거죠.
네.
그러면서 지금은 뭐 이 뇌물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줄어들었고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네.
잘못 뇌물 줬다가는 오히려 공무원이 신고해가지고 뇌물 준 사람이 큰일 나는 네. 뭐 그런 일이 생깁니다만은. 자, 그러면 이 뇌물이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 뭐 이유라기보다는 네. 자연 발생적으로 뭐가 네. 없는데 처음에 이자처럼 인사로 네. 아, 이렇게 좀 갖다 주니까 받은 네. 사람은 꽤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진짜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네.
좋은 마음에 좋은 치지로 인사로 갖다 준 그게 네. 뇌물의 초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받아보니까 괜찮네. 근데 네.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런 장마당 내에서 뭐 뇌물, 사회 내에서 뇌물 이런 거는 네. 보통 이제 뭐 그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알고요.
예.
만약에 장마당에서 이제 단속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걸렸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은 물건을 팔 장마당이라는 게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러면 외부 자리에 이제 쭈그리고 앉아서 이 뭐 팔고 있다 이러면 그걸 너는 네 자리가 아닌데 네. 왜 여기 앉아서 자리세를 안 내고 파냐?
네.
단속을 하는 거죠.
네.
만약 경우에 그 장마당 내에서 여기는 외부인들이 잠깐 와서 농촌에서 와서 이제 팔고 예. 가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팔아요. 저는 그런 경우를
예.
아마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이제 신우주 신발 공장에 있던 그 어떤 한 여성이 저희 집에 숙박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장마당에 여기 나가면 장마당이니까 팔아라. 나갔는데 좀 있다가 울며불며 집에 들어왔는데 신발을 다 뺏겼다는 거예요.
예.
아니 그래서 왜 신발을 뺏겼냐 이러고 나가보니까 시장 관리소장이 하는 얘기가 군대 신발이기 때문에 뺏었다는 거예요. 이제 회수를 했다. 네. 일반 이제 운동화였는데 이게 일반 운동화가 아니냐 이러니까 이게 군인들이 훈련할 때 이제 그 네. 그러니까 부업을 할 때 신는 그런 신발이기 때문에 회수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뇌물을 가져오면 주겠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할 수 없이 이 여성이 뇌물을 주고 찾았는데
네.
응당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회수한 사람도 네. 너는 나한테 뇌물을 가져다 줘야 이걸 찾아갈 수 있으니까 배째라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뭐 당연한 걸 이제 다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참 보면 뇌물을 줘야만 하는 이유가
네.
그 법규들이 불합리해서
아무래도요.
그런 네. 거 있겠죠.
법은 없죠, 북한에. 뭐 뇌물을 네. 주고 한국은
네.
뭐 그런 그 규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북한은 뇌물을 받았다 그러면 김정은부터 자리 내놔야죠. 뇌물을 네. 받으면 이제 처벌받는.
아니 그러니까 뭐 이거는 해도 되고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라에서 이런 거 못해 하고 이렇게 해놓는 거.
그런 게 너무 많죠. 그걸 네. 뭐 하지 말라고 하면
네.
시장 자체가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뭐 하지 말라고 하면
네.
장마당도 활성화가 안 되고 요만한 거 놓고 팔고 그리고 사람들이 잘 사가지도 않고
예.
그러다 보면 뭐 장마당이 활성화되는 거는 고소하고 사람들이 예. 생계도 이제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라에서 뭐 이거는 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것 자체를 없애면 뇌물도 상당히 줄어들겠네요.
아무래도요. 그러면 예. 뭐 국가가 다시 법을 뭐 그런 법을 내놓던가 예. 아니면 공급을 많이 사람들한테 이전처럼 예. 많이 주고 이런 거는 하지 말라 이러면 안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외국에서 뭐 물건 수입하는 것도 허용을 하면
그렇죠.
뭐 굳이 밀수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정식으로 수입을 하면 되니까. 네. 참 그렇습니다. 이 제도가 잘못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네. 다 범법자가 되고 범법자가 될 필요도 없는데.
그러니까요.
예, 참 그렇습니다. 좀 그래서 이 북한도 이제 좀 그 제도들이 공식적인 제도들이 좀 합리화가 돼가지고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편하게 네. 뇌물 안 줘도 장사를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네. 네,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참 말하기 불편한 이야기 뇌물 이야기를 가지고 예, 데일리 NK 강미진 기자와 같이 대화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북한 인민의 희망 장마당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정호 교수와 함께 북한 인민들이 부자 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순서는 한국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기업인들을 모시고 실제 겪었던 생생하고 다양한 경영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오늘은 새로운 기업인을 모셨는데요. 음식 사업가 곽보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곽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예. 목소리가 아주 중후한 음식 사업가십니다. 어떤 음식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요?
예, 제가 하는 업종은 그 예. 한식업
한식업이요.
네. 예. 한식 중에서도 네. 그 돼지 갈비를 주로 네. 그러니까 돼지 갈비를 그냥 네. 하는 것보다도 양념을 해서
네.
맛있게 그 손님들한테 숯불에 구워서
아 숯불 돼지 갈비군요.
예, 숯불 돼지 갈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엔 저는 북한 분들이 이 돼지 갈비를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돼지 갈비를 먹어보면 달짝지근하고 아무튼 감칠맛이 있고 그래요.
네. 뭐 북한에도 네. 이 불고기가 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탈북 거주자들이 한국에 네. 와서
네.
저희 집에도 그 종사자가 있고
아, 그렇군요. 네,
탈북민이 네. 있습니다.
예.
조선족도 한
조선족들도 식당에 많이 와 네. 많이 일하시죠.
한 네. 10여 명 있습니다. 저희 집에.
아, 가게가 굉장히 크군요.
예, 종업원이 한 40명 되니까요.
어휴, 큽니다. 네.
그런데 그 탈북민들이나 조선족 동포들한테 물어보면은,
네.
양념을 해서 직접 조리해서 파는 가게는 없다고 합니다.
예. 예
그런데 그냥 불고기는 그냥 우리 식으로 그 많이 그냥,
네.
예, 양념에 이렇게 주물려서,
네.
예, 소위 우리가 나눠 주물육식으로 해서 먹는 방법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양념을 고기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주물러서 양념을 배게 만드는 뭐 그런 건가 보지요.
네. 저희는 그 한 이 방법이
네.
한 일주일에서 한 15일 동안 숙성을 시키는데
네.
보통 이런 중국이나 가보면은 그냥 즉석에서 주물려서
예.
하는 걸 주물려.
아하, 네. 예.
저희들은 숙성 갈비라고. 해야 되겠죠.
예, 그렇군요. 근데 그 사장님께서는 직접 요리를 하셨어요? 음식을 직접 만드셔서 시작을 하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까?
저는 사실 그 요리를 하는 요리사는 아니거든요.
아, 네.
요리를 한 30여 년 해오면서
네.
그냥 어떤 레시피나
네, 네.
이런 것을 관리하고
네.
뭐 주방에 있는 식구들한테 요리가 맛이 있다 없다를 그냥 오너가
예.
관리하는 수준이지 직접 예. 제가 뭐 주방에 들어가서 물론 일을 합니다만은
예.
주방에서 주방장 노릇은
예.
하지 않고 그냥 오너로서 행동만 하고 있죠.
그냥. 아, 그러니까 오너라고 하면 우리 북한 청취자들은 잘 못 알아들으시니까 주인으로서
예.
네. 사장님 뭐 예. 예, 그런 역할만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 식당 사업을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뭐 처음부터 직장 생활이나 이런 건 안 하셨어요? 월급 받고 하시는
예, 저는 네. 그 그냥 음식점만 한 30한 4년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음식점만 네. 34년요. 네.
음식점을 서른 30대 초반에 예. 음식점을 전라도 광주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예.
지금 10여 년 전에는 서울에서 예. 돼지갈비집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젊은 시절부터 그렇게 음식점을 그렇게 하셨군요.
예, 네. 아주 초창기에 처음 직업이
네.
20대 초반에 이제 제가 우연한 기회에
네.
돼지나 소를 이렇게 잡는
네.
그 식육점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예.
그냥 그때 배웠던 기술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이 원인이 돼서 지금까지 음식 장사를 지금 하게 된 동기가 예. 됐죠.
그럼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는 뭐 종업원이라 봐야 한두 명 뭐 이렇게 됐었을 텐데.
그렇죠.
그게 지금 40명까지 늘 정도면 식당에서 종업원이 40명이면 굉장히 큰 규모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키울 수 있었던 겁니까?
음식점은 예. 물론 이제 누구나 한 두서너 명식으로 처음에 저도 그랬고
예.
그렇지만은 그 돼지갈비집은
네.
한 10여 년 전부터 서울에 이렇게 대형 돼지갈비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
원래는 돼지갈비집 규모가
네.
종업원이 3, 4명 정도에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었는데
네.
그냥 우리나라 그 애식업이 이렇게 커지면서
네.
저희 집 매장이 300평입니다. 저희 집 매장이.
굉장하군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300평 매장을 가지고 있는 음식점이
네.
많이 없을 거예요.
네.
돼지갈비집으로 해서는 전국에서 제일로 큰 평수나 매출을 가지고 있는 식당입니다, 저희가.
그렇군요.
네.
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크게 해서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작게 했을 때와 크게 했을 때가 어떻게 다른 건지, 크게 해놓으면 또 위험하기도 할 텐데.
그렇죠.
손님이 안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이 음식점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업이기 때문에, 음식 사업이기 때문에.
예.
참 위험성도 많이 따릅니다만은 뭐 저는 어떤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예.
뭐 자신 있게 대형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예. 2호점, 3호점이 지금 이렇게 준비 중에 있고요.
그럼 가맹점 사업도 같이 하시고 계시는군요.
저희는 이제 가맹점이라기보다도
네.
직영점으로 1호점, 2호점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 작은 거를 할 때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북한의 청취자들한테 좀 이해를 시켜드려야 네. 되는데, 그러니까 식당을 작게 할 때 하고,
네.
크게 할 때 하고, 어떤 이점과 단점이 있는지, 그걸 좀 비교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 자본력만 있으면은 대형 음식 자본력하고,
네.
경험만 이렇게 풍부하니, 이렇게 네. 있다면은
네.
대형 식당을 하면은 좋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어떤 자본력이 첫째 없고
네.
또 음식에 대한 어떤 경험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염려스러워서
네.
그냥 소규모로 가족끼리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지
네.
요즘에는 뭐 세계적인 트렌드가
네.
음식도 기업화 시켜야 될 지금 시기가 왔거든요.
그렇죠.
네. 아마 예. 제가 알기로는 평양에도
예.
현재 꽤 큰 음식점이
예.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그렇게 이렇게 큰 음식점을 차렸다가 손님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망하지요, 이제. 그게. 그런데 예. 이제 그 네. 음식업은
네.
이렇게 그 쭉 해본 경험에 의하면은
예.
어떤 장소 규모를 그 이렇게 생각할 때 처음에 식당을 차릴 때
네.
어떤 이런 그 시장이
예.
어느 정도 된가를 알아서 파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 경험이 조금 잘 뒤따른다면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음식점을 이제 하나를 내셨어요.
네.
그 곽 대표님께서 음식점을 냈는데 장사가 잘 된단 말이죠. 손님들이 네. 많이 한다. 그러면 그 주변에다가 또 이제 다른 분들도 또 식당을 내려고 하지 않겠어요? 비슷한 걸로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쟁이 생기게 예. 되는데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금 계속 잘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더 큰 식당으로 발전을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럼 어떤 비결이 있었습니까?
그 아주 교수님께서 네.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그 자, 우리가 그 어떤 핸드폰을 만들어내잖아요, 삼성이.
예. 예.
근데 그냥 애플도 만들어내고 LG에서도 네. 만들어내고 많은 회사들이 네. 핸드폰을 만들어내는데
네.
삼성은 자꾸 세계적으로 지금 자리를 1등을 하고 있는 이유는
예.
모델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 그 제품을 개발해서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음식도 역시 그렇습니다.
네.
음식도 다른 사람들이 그냥 자기를 따라올 수 없는 뭐 레시피를 개발하고 여러 가지 그 환경을 조성해주고
예.
분위기를 만들어주면은 그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떤 곽 대표님 식당만의 독특한 맛. 또 계속 개발을 하셔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맛이지요, 이제.
예. 그러면 그걸 계속 실험을 하세요?
네, 그걸 이제 제 나름대로
예.
그냥 그 음식이라는 게 그 그렇습니다. 보면은
예.
맛이라는 것은 대중성이거든요.
많은 사람이 좋아해야 된다.
네, 대중 예. 첫째 대중성이거든요.
예.
자, 우리가 그 보면은 저 이북 쪽에 이쪽으로 가면은.
예.
그 보통 이렇게 중국에 가서 음식을 먹어보면은
네.
북한 쪽 사람들은
네.
냉면 종류가 삼삼하게
네.
소위 그 뭐 우리나라에서는 함흥식 냉면, 평양식 냉면
네.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남쪽에서는 함흥 냉면을 먹고 있거든요.
그렇죠. 달고
예,
짜고
달달하고 예예 예, 네. 독특한 냉면
네.
그런데 그 평양 냉면을
네.
그냥 중국에 가서 먹어보면은 조금 면이 좀 굵으면서
예.
뭐 그냥 탁 쏘는 맛 이런 맛이 없지요 그냥
좀 심심하더라고요.
예, 심심하고 덤덤한 네, 맛이죠.
네, 네.
그걸 네. 그쪽 사람들은 그 맛을 좋아해서
예.
그 맛이 그냥 유지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이 뭘까를 그거를 계속 실험을 통해서 찾아내서 그거를 또 비밀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저희는 이제 저는 그 식당에서 레시피를 그냥 네. 다 공개를 하고
아, 그렇습니까?
다 공개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레시피라고 하는 게 음식 만드는 그 네. 배합 비율을
예, 네. 비율을 네. 전부 네. 공개를 합니다, 저는.
네. 네.
공개를 하지만은
네.
그냥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고 오묘한 네. 것이 음식이거든요. 한 예를 든다면은
공식대로 해도 맛이 다릅니까?
공식대로 해도 뭐 손으로 주물른 거, 무치는 네. 거, 또 뭐
예.
그냥 놔둬 가지고 그냥 숙성하는 예. 거 이런 게 다 틀리거든요.
예, 그렇군요. 음식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분위기도 손님들 인기에 그렇게 많이 좌우를 하나요?
요즘 따라서
예.
손님들의 그 취향이
예.
그냥 아주 그 옛날에는 그냥 뭐 소위
네.
뭐 복고풍
네.
그 옛날에는 그 옛날 방법대로 그 식당을 운영 옛날 그러니까 그 그냥 수리를 많이 하지 않고
네. 네.
뭐 돼지갈비를 옛날 방법대로 먹는 그 어수선한 방법을 많이
네.
그 취향대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했거든요. 근데 네. 요즘에는 아주 그 사람들이 냉난방이 잘 되고,
예.
한 예로 저는 그 태릉에서
예.
저 영업을 할 때는
예.
그 태릉 과수원
예.
배밭에서 이렇게 음식 예. 장사를 했거든요.
예.
요즘에는 그렇게 태릉이나 이런 데를 찾아가서
예.
뭐 배밭 밑에서 평상을 깔아놓고 이런 예. 음식점은 요즘에 안 됩니다. 그냥
아 소비자들의 취향이 완전히 달라졌군요.
예, 소비자들이
깨끗하고
네, 레스토랑형 갈비집 네,
깨끗하고 예. 밝고
예.
또 현대적이고
예, 예.
이런 걸 좋아하는군요.
예, 그게 한 10여 년 전부터 그런 분위기로 지금
아,
바꿔지고 있죠. 우리나라도.
예, 그러니까 단순히 음식만 있다고 해가지고 장사가 되는 게 아니고
예.
음식 맛도 있어야 되고 분위기도 좋아야 하고.
카페형 네. 음식점입니다.
카페형 음식점. 네. 네,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군요. 네. 자, 그러니 음식점 하려고 하면 투자도 뭐 많아야겠어요. 그런 그 실내 장식 같은 것도 다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근데 아까 그 곽 대표님께서 태릉의 과수원에서 또 식당을 하셨던 적이 있었다라고 예. 했었는데 예.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그 태릉 과수원에서 예. 예, 식당을 했던 그 시절 이야기를
예, 예.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예. 이제 어떤 어려움들을 겪었었는지 예, 그런 예, 이야기를 예.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오늘은 음식 사업가 곽보현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북한 인민의 희망 장마당.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정호 교수와 함께 북한 인민들이 부자 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기업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그 나라 경제가 잘 되죠. 한국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는 세계적 기업이 되었고요. 중국도 그렇습니다. 중국의 화웨이라든가 샤오미 같은 그런 전자기업들은 아주 짧은 시간에 또 세계적인 그런 기업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업이라고 하면 굉장히 거창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아요?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음식을 만드는 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큰 기업을 또 성공적인 기업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맥도날드라고 하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예, 굉장히 크고 유명한 기업입니다. 세계의 순서로 하면 7등에서 8등 정도 하는 그런 기업이죠. 그런데요, 맥도날드가 만들어 파는 것은 햄버거입니다. 빵 사이에 고기를 끼워서 파는 것이죠. 그거 누가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 빵 사이에 고기 끼워 파는 그걸 가지고 세계의 소비자들을 매료시킨 것입니다. 그것으로 큰 기업이 된 것이죠. 그리고요, 대만에 왕융칭이라고 하는 큰 기업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포모사라고 하는 그런 큰 그룹,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삼성그룹 정도 되는 그런 아주 세계적인 기업 집단을 만든 분인데요. 이분이 처음에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아십니까? 이분이 처음에 쌀 장사를 했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쌀에서 돌을 골라내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팔았어요. 그런데 이 왕융칭이라고 하는 사람은 돌을 골라낸 쌀을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소비자들이 굉장히 그게 편하고 좋잖아요. 그리고 값도 별로 많이 안 받았어요. 원가만 그렇게 받고 판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이 왕융칭의 쌀을 사려고 가게 앞에 줄을 서고 뭐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큰 돈을 벌고 큰 기업이 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적인 그런 플라스틱 기업도 만들어내고 그랬던 것이죠. 자, 우리의 곽보현 대표 오늘 같이 대담을 나눴습니다마는 돼지갈비를 잘 만들었고요. 그것으로 상당히 큰 음식점을 여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성공을 거둔다면 세계적인 돼지갈비집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장사를 하고 계십니까? 음식 장사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디에서 물건을 받아다가 그것을 소매하고 있는 그런 장사를 하고 계신가요? 무엇을 하셔도 좋습니다. 세상의 소비자들을 만족시킨다면, 그래서 소비자들이 여러분 가게 앞에 줄을 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가게도 그 사업도 얼마든지 큰 기업으로, 세계적인 그런 기업으로 커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장마당 성공시대 김정호였습니다.